만물의 창조자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저희의 삶 속에서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의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아무 공로 없는 저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총을 누릴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가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어 이 세상 속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차고 넘치는 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주위를 돌아보고 나누기보다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에 욕심내고 집착하였으며 형제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지도 못하고 미워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되어 믿음 없이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셀 수 없이 많은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눈물의 회개를 통하여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고 주님 기쁘신 뜻 가운데 성화되어 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역경과 고통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깜깜한 현실을 넘어 더 새롭고 좋은 것을 계획하고 예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깨닫는 은혜도 함께 내려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저희들도 저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스리시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국민과 위정자가 나라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서로 믿고 화합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가 주님 한 분만을 믿는 하나의 교회, 거룩한 주님께서 주인이신 거룩한 교회, 만민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보편적 교회,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사도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표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재철 목사님께 더 깊고 풍성한 영성을 허락해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은 물론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으로 복음 전파의 소명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며 정한존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도미누스 성가대와 예배와 선교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과 기관과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니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또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인 우리 인생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돌보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고 이삭은 180년을 살았고 야곱은 14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삭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삭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기억나는 장소로 모리아산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삭과 관련된 장소라기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할 때에 언급되는 장소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은 12장인 부르심을 받는 장면부터 25장인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두 14장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생애에 비하면 30년이나 짧게 살았지만 그에 관한 내용은 25장인 그가 태어나는 장면에서부터 49장인 그가 세상을 떠나는 장면까지 사이에 16장이나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이삭에 관해서는 21장인 그가 태어나는 장면에서부터 35장인 그가 세상을 떠나는까지 장면 사이에 불과 6장만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끼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여러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또 가족들이 있는 땅인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는 믿음도 있었고 당연히 자신이 먼저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하는 미덕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롯이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에 휘말려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키우고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소돔을 위해서 드렸던 처절한 기도는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무엇보다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야곱도 동일합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았고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노예처럼 일을 하면서도 그 기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열정도 있었습니다. 얍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엉덩이뼈가 부러져서 도저히 하나님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는 결단을 실행한 후에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눈에 띌 만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삭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이삭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것은 고대 전쟁의 전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만약 우리 가정에 3개월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침 생수를 사놓은 것이 있어서 며칠은 먹는 물은 그것으로 버틴다고 할지라도 세수도 하지 못하고 머리도 감지 못해서 외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물을 내릴 수가 없어서 온 집안에는 악취가 진동할 것입니다. 아마 한 달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집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그랄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과거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기억하여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지방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그 우물은 우리들 것이니까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한 후에 예쁘게 가게를 꾸며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결국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우물을 다시 파고 난 후에 더 이상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쫓겨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생애는 참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였습니다. 그 쌍둥이가 뱃속에서 너무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삭은 형 에서를 늘 편애했습니다. 그 이유가 에서가 사냥에서 잡아다 준 고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삭은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큰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기로 작정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도록 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은 털이 많은 에서로 변장하기 위해서 몸에 어린 염소 가죽을 붙이고서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서 이삭에게로 갔습니다. 이삭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는 축복해 달라고 했지만 이삭은 아까 이미 다 축복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에서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야곱이었노라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게 빌어줄 축복이 없느냐고 세 번이나 액을 복걸하며 졸랐지만 야곱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이 임한 것을 알고서는 이삭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서를 위해 축복을 하면서도 내가 내 동생을 섬겨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대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참 더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는 요동하지 않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은 이삭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의 180년 전 생애는 이 한 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이삭을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올려놓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밋밋할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의 배움의 길이 넓지도 않고 또 깊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소유가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데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 통로가 되어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는 크고 작음의 차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우리의 순종만이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될 요한의 출생과 할례 그리고 그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과 5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3개월을 머물렀던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 마침내 엘리사벳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아기를 갖기 원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여인.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가능성도 없었던 여인이 아기를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겨주셨다고밖에 다른 설명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노년의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축하해 주고 즐거워해 준 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의 직무를 행할 때에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던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5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었을 때 할례를 베풀기 위해서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몹시도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온 후에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또 매주일, 매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상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간 속에 나타난 것이 무지개라고 한다면 시간 속에 나타난 것이 안식일이고 자기 자신의 몸에 나타난 증거가 할례입니다.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나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표시하는 일, 즉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지만 가능했습니다. 이 10명은 회당을 세울 때의 최소 필요 인원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한 소녀를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도시를 찾아다니며 전도할 때에 회당을 먼저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찾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회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 있어야 했는데 빌립보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아기가 출생한 지 정확하게 8일째가 되는 날 시행했습니다. 그 날이 다른 절기와 겹쳐진다 할지라도 일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일하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된 안식일과 겹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날과 겹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할례는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기가 아프거나 미숙아인 경우 할례를 행하기에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할례를 연기를 했습니다. 일단 건강상의 문제로 할례가 연기되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안식일이나 절기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연기된 할례는 오직 평일에만 가능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기 전날 밤 가족들과 친지,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음료와 다과를 나누며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밤에 아기의 부모는 밤새도록 성경을 공부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될 아기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밤새도록 말씀을 공부하며 아기를 지키는 밤을 렐 시무림, 지키는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밤이 사탄이 아기를 공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고 아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할례를 베풀 수 없지만 딸이 태어난 지 한 달 후에 아버지는 회당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을 봉독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후에 회중은 여자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며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에 왜 친척들과 이웃들이 몰려왔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도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웃 여인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은 아기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름을 짓는 풍습은 우리나라와 서양은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서양은 다릅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주연 배우 이름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인데 그의 부친의 이름이 로버트 다우니 시니어입니다. 사실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로버트 다우니인데 아들과 아버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주니어와 시니어를 붙였습니다. 또 과거 프랑스가 최전성기를 구가할 때의 왕의 이름이 루이 14세였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루이라는 이름의 왕이 13명이 더 있었음을 뜻합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아기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는 것에 흔쾌하게 동의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가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물려주는 것을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6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엘리사벳은 아기의 이름이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기의 이름을 주로 그 어머니가 짓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미리 말해 주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것은 그 어머니 사라였습니다. 또 야곱의 첫 내아들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태어났을 때 그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준 것도 그들의 어머니인 레아였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 될 것이라고 하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6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당시 각 가정에는 가문에서 사용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학렬 같은 것들입니다. 친척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반문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친척들이 말이 100번 옳지만 엘리사벳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기의 어머니가 틀림없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아버지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몸짓으로 사가랴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한 답변을 6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스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가랴는 나무로 만든 판자 위에 단 네 단어를 썼습니다. 요하네스 에스틴 오노마 아우트 잔 이즈 히즈 네임. 요한이 그의 이름이라. 사람들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마저도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단호하게 말하자 놀랐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전통을 뛰어넘어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누가복음 1장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이름을 알려줄 때에 사가랴는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노력했고 또 그렇게 기도했어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늙은이가 다 된 마당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의 불신앙적인 반응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는 불신앙에 대한 징계로 그만 그의 말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 9개월 동안 사가랴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등을 돌려 좌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이 말을 할 수 없었던 그 9개월을 징벌의 기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은총의 기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엘리사벳에게 수도 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고 글로 몸짓으로 표현하고 또 표현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입니다. 사가랴는 아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그 9개월 동안 깊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삭의 생애는 아주 밋밋하고 소극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이 처음부터 훌륭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가랴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간 말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 9개월이 사가랴를 더욱 신실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사가랴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처음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거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이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세속적 가치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를 넘나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 갑니다. 때로는 혹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의 10년 전, 5년 전, 3년 전만 돌아보아도 그때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미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과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올 수 있었고 또 마음을 먹게 되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까지 조금씩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답변을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들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그의 팔로 붙드심이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사가랴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훌륭한 신앙인이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같이 그렇게 평범하고 이기적이며 소극적인 사람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분이시기에 비록 우리 각자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 말을 하지 못하는 사가랴와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사가랴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